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어릴 때에 저의 친형의 별명이 원숭이였습니다. 가운데 이름 글자가 원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한자로 하면은 으뜸원이지만은 원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원숭이라고 이름을 별명을 지어서 불러주었는데 형은 그래서 원숭이를 되게 안 좋아했습니다. 근데 저도 별로 원숭이에 대해서 친근한 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원숭이에서 진화가 되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자들이 세상을 다 장악을 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원숭이가 지금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중간 단계, 중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간 단계에 있는 원숭이가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이러한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진화론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또 진화론자들이 결정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계속 끼워 맞추기만 하고 있는 논리가 하나, 그 이론이 하나 있는, 그런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 없던 이 무기질이 어떻게 유기적 생명이 있는 이 유기체로 바뀔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이 있는 상태의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무생물의 생명으로 바뀔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도무지 그들이 아무리 끼어 맞추고 머리를 짜내어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많이 읽어보면은 도무지 어려워서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원시 대기에서 번개가 쳐서 단백질이 발생을 했고 이 단백질이 단세포가 되고 단세포가 분절을 해서 다세포가 되고 이것이 단생물이 되고 다생물이 되고 이 다생물이 진화를 거듭을 해서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되는 이와 같은 말도 되지 않는 설명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생물학 교수인 앤드류 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행성에서 생명체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 생명이 어디에서 생겼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말씀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이 말씀 얼마나 쉽고 명쾌합니까?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의 시작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창조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지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 하면은 오늘 본 말씀이 2절에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혼돈, 공허, 그리고 흑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한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4절에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부여를 해 주셨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인간이 흙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흑암이 가득 채워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고 질서가 잡히지 않을 그때에 누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질서로 잡히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속에 질서가 세워지면서 나아가야 할 바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흙으로 지임을 받은 우리들은 인간들이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사모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한번 살짝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소망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마음속에 흑암이 있고 공허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을 자꾸 읽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질서를 잡아주고 길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대기와 바다와 그리고 모든 식물들과 우주의 해달 별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 땅 위의 짐승들, 동물들로 그 공간 공간들을 다 채워 넣으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주에는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고 공간에는 새들로 채우셨고 바다는 물고기를 채우셨고 땅 위에는 온갖 종류의 식물과 그리고 동물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이사야서 45장 18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만 신이다라고 선포를 하신 이유가 내가 만들었다 이걸 근거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지었다. 내가 주인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말씀하시되라고는 표현이 열 번이나 나오고 이 이르시되 외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이 부분 저는 묵상을 할 때마다 참 신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죠. 그 말씀이 능력이고 심지어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서 수술을 한다 그 말씀도 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의사의 손에 들려있는 칼은 우리의 육신을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수술하시고 판단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자꾸만 이 말씀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치유도 하고 또 내 안에 썩어 있던 것을 발견하게 해서 끄집어내는 수술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정말로 신비로운 겁니다. 여러분 속내 들려있는 이 성경 말씀은 그냥 교회 올 때 가지고 오라고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으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에 있는 말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하고 이 입술로 창조적인 말들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말라기 3장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함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들으시고 시행하시겠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기록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듣고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개조심, 불조심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로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말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은 이분은 신앙이 있고 없고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입술에서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혹시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으면 얼른 주워 담으셔야 합니다. 주어 담는다고 해서 어떻게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돼. 하나님, 제가 지금 말 잘못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래서 그 결과로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종류대로 내라. 사실 이와 같은 채소라든지 과일 나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그냥 말씀만 하셨죠. 땅은 이와 같은 채소를 내어라 했을 때에 온갖 종류의 채소들이 땅에서 쑥쑥 올라왔습니다. 땅은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땅에서 쑥쑥 이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막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식물, 즉 채소와 과일들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음식이 되게 하셨습니다. 동물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종류대로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생명체들은 다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세 때 다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충류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는 이 일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 주장은 허무 맹랑한 주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콩 심은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습니다. 콩과 팥은 비슷합니다. 생김새가 비슷하지만은 아무리 닮았다 한들 콩이 팥이 될 수는 없고 팥이 콩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원숭이는 원숭이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는 원숭이야 라고 하면서 원숭이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만 창조를 하셨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원숭이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종류대로 이 짐승을 내어라라고 했을 때 땅에서 짐승들이 쑥 올라왔습니다. 하나하나 호랑이 만들고 하나하나 사자 만들고 원숭이 만들고 개 만들고 돼지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단 한 번만에 창조를 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의 뼈대를 만드시고 신경들을 다 만드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을 입히시고 근육을 만드시고 아주 섬세하게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다 손으로 빚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에 사자처럼 울부짖는 사람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토끼처럼 만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눈을 떴을 때에 사자나 호랑이처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 이 아담은 하나님처럼 말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보시기에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종류대로 창조하셨지만은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원숭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러므로 진화론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바로 창조 질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조 질서 중에 창조의 으뜸은 인간입니다. 인간에게 부여하신 창조의 질서, 좌로 우로 빼도 박도 못하는 분명한,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창조, 가장 중요한 창조 질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가정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다스려가라. 이것이 창조 질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장 중요한 이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그 벌로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 이미 동성애자들의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상응하는 벌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이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할 수 없는 에이즈.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이 하나님의 질서를 정면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양은 거의 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양과 이 미국, 이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더 이상의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있을 수 있지만은 국가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엔도 각 나라들의 권고를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라. 유엔도 소망 없습니다. 그 기관은 사라져야 할 기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동성혼 이 법을 합법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격적인 결과가 있는데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순으로, 이 어떤 순이냐 하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하는 율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에 오면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이 동성애와 동성혼을 찬성합니다. 왜 찬성하냐고 물어보면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그 사람들의 인권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그냥 그 사람들의 인권 아닙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그걸 반대합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별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대부분이 다 인권인데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도 인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 동성애와 동성혼 이 합법화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한 막아내어야 합니다. 여러 번 위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이 법을 지금까지는 막아내었습니다. 언제까지 막아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계속해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진지하게 대화를 하면서 가르쳐주면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화냐 아니면 창조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학교, 초, 중, 고등학교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에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교감, 교사들도 많이 계십니다만은 저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과연 소망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화여대 성태재 명예교수가 조사를 한 바 기사 나온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보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에 국민주권 대신에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넣어두었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입니다. 인민주권. 조사를 해보니까 5개 교과서 중에서 3개의 교과서에는 인민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2개 교과서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은요, 그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학교에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 질문 던져보고 싶습니다. 학교에 맡겨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아이들은 분명한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진화를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가 꼬맹이를 앉혀놓고 야 이 성경 한번 봐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셔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셨고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그러니 짐승과 인간은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자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못하면 영국 보십시오. 유럽 교회 보십시오. 교회가 술집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하지 않으면 우리 드림교회도 장차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고 나면은 영국에 있는 그 교회들은 술집으로 박물관으로 체육관으로 바뀌어졌죠. 유럽을 꽃피웠던 교회는 거의가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를 부모가 가르치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걸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쉽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고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도 거기에 끼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6일째 창조를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으셔서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어린 아기들 한번 보십시오. 그 아기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그 아기를 보고 있으면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아기가 이쁘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숭이, 개, 돼지가 진화해서 된 존재가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송 중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이런 찬송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회복을 해가고 있는 그 성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신비롭고 아름답고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잠을 자고 있는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지쳐서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물론 깨고 나면 또 바가지를 끼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말로 할 수 없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 7일째 쉬셨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누리고 먹고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는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노라. 마음껏 먹고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이렇게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던 이유는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창조 질서의 꼭대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셨고 그 인간을 통해서 받고 싶었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다 아시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 개인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찬송 받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해서 노래 불러주기를 원한다. 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원한다. 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를 원한다. 네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점에 서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귀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은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립이 된 상태에서 학교에 나가서 무엇을 배우든지 아이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미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가 이와 같은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주들이 태어나면은 손주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간은 창조 질서는 무엇입니까? 진화입니까? 창조입니까? 인간은 왜 창조가 되었습니까? 인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법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 속에 내놓아도 거기에 섞여서 막 혼동 가운데 빠져있지 않을 겁니다. 분별하는 자녀가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부부끼리라도 이와 같은 대화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가 일어나거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 걸어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오는 가정들은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창조냐 진화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